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세상 속에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나 혹은 나의 바람이나 혹은 내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초상화. 네, 초상화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인물의 그림을 그려진 그림을 두고 초상화라고 말합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을 때 뭔가 기억을 남기고 그 뒤에 내가 생각하기 위한 그림이 바로 그런 초상화겠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초상화를 바라보길 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어른들이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옛날 분들이요, 이야기를 하고 연애의 결혼보다는 어떤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신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어딘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내일 모레 혹은 내일 신랑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신랑이 될 사람의 초상화를 사진을 딱 주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레이저를 쏘듯이 아마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결혼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불타게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실까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어 보이시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말하는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가에 따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눈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한다면은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주님의 초상화라고 말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또한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면, 또한 보지 않겠지만 그와 유사한 게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떠한 피조물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그룹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예, 사실 이게 똑같은 그러한 형상에 대한 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드러내어 보이시는 어떤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즉, 네 가지 동물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드러나, 사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입니다. 첫 번째, 사자이신 분. 즉, 유다의 사자, 적법한 왕이시며 유다의 통치자가 되실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드러내어 보시는 그러한 상징물이라고 하면은 즉 사자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드러난 그분의 왕이시니까요. 두 번째, 소를 말하게 된다면은 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힘이 좋고 아주 말을 잘 듣죠. 이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일꾼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인에게 있어서 힘이 강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러한 군사였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분으로서 드러내어 보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신실하신 그런 능력 많으신 그분을 로마인에게 드러내어서 마가복음에서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 즉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완전한 이상향으로서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할까? 나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에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 그리스인들이여, 보십시오. 그건 바로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누가복음은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네 번째 동물은 날아다니는 그러한 독수리를 말합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둥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력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 즉 모든 땅들 위에 홀로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한은 지금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모형적으로나 어떤 그림, 그분의 머리 색깔이 어떻고 그분의 피부가 어땠고 그분이 어떠한 육체적인 모습을 가졌고 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어떤 시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 바로 요한은 처음에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석가모니와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무슬림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호메트와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철학자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선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은 그분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신다면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께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지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시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앉아계신 즉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초상화로 그린다면은 초상화를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대상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까? 대상을 안 바라보고 내가 그린다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되겠죠. 똑같이 요한은 우리에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려져 보이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기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시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미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까? 단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그런 지식으로서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 삶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내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아침을 시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즉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삶을 살 때의 기회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모든 것의 그 시작의 시작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도 이미 그분께서 함께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셨다면 우리 또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세발자전거가 저렇게 타고 있으면은 줄을 이렇게 묶어다가 저를 끌고서 다니셨습니다. 그 동네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를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셨는데 예. 그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던 분들 혹시 저 나이 또래거나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누군가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예.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 나이가 되면은 할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30대가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약간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왜냐면은 제 자녀가 30살이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곧 어떠한 마지막 점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어린다고 해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혹은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나의 가족이 혹은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대우접을 받고 있습니다. 말한다 하여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주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작이신 그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또한 죄에 대한 짐들을 다 짊어지셨던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은 항상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혹은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였다는 것에 대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다 하여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그렇다고 하신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날 수도 아니고 너희를 거절하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이미 넣어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처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요한은 말하기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제가 분명히 말해주기를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처럼 교제하고 있다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님과 단지 그분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또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교제. 이야기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근데 이 말을 동일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들이 또한 있는데 바로 옆에를 보시게 되면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처럼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금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또한 여러분 안에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처럼 주님께 다가가며 기도에 정말 정점을 찍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걷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그처럼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단지 도전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내가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내가 마음으로 가시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혹은 성내거나 분노하는 것들조차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절을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씻고 있는 것, 여러분의 집과 가족과 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처럼 함께하고 계신 또한 창조하신 분으로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난 단지 단순하게 주님께 대한 이렇게 바라는 것만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단순한 부분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세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고 계시고 이미 과거에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를 이론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하는데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요. 그분이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교수진으로서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달라스 신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못 갚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내일 몇 시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딱지를 붙이겠죠. 그런 통고를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학장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아침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시가 땡 하면은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2시가 땡 하면 만약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그 해리 아인사이드 박사님이 거기가 달라스가 그 텍사스 주입니다. 소들이 많고 뭐 카우보이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근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딱 한 밖을 보니까 창가에 텍사스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소들이 많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서부 영화 보듯이요. 소들이 언덕에서 딱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게 하나님 저 언덕에 있는 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 소들을 좀 파셔서 우리에게 돈을 좀 보여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는 어떤 카우보이가 와서 그 비서실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 나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어떤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내가 소 몇 마리분에, 몇 마리를, 몇 트럭분에 소들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할 데가 없어요.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여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백지 수표를 딱 꺼내더니 돈을 쓰더니 탁 비서에게 줬습니다. 비서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 총장실을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총장님에게 딱 줬습니다. 총장님이 딱 보니까 정확히 그들이 필요로 했던 액수만큼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농장주의 이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돌이키면서 해리 아인스타드 박사님에게 말씀하기를, 해리! 해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파셨다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들의 그 언덕 위에 있는 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이후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예,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죄로 죽게 하신 분이시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욱 많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구한다 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을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분의 머리카락과 어떤 피부색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분은 빛과 같은 분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그림으로서 그리려고 한다면, 그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얻게 되는 미적인 감상은 그분은 바로 빛처럼 찬란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즉 만물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빛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빛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있는데, 시편 5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빛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빛이 어떠한가,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왜 시온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이 시온에서 나오는 이 빛이 아주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완성으로서 드러내어 보이는 빛으로 보여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빛이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빛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뛰어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왜 아름답고 완성이라고 말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셉니다. 아마 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얼마가 있다. 또한 그 은하의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문 지식들을 가지고 이 놀라운 운행의 이치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예,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시며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의 빛들을 다 총들을 총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생각합니다. 천문 별들을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그 별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한 동일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시며 거룩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며 편재하시며 전지하시며 의로우시며 단순하시며 진실하시며 단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하나씩 배우며 지각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계시는 유일한 분, 독생자 아들, 즉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혹은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운행하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또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나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어려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서는 쉬우십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께로부터 그 도움의 빛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쉽게 깨달아 알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모든 만족이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셨던 분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자기가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려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밑그림을 예수님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은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그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앞에 서서 우리에게 보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습니까? 먼저 무조건 이렇게 색깔을 칠합니까? 그러면 고치기 힘들죠. 각도가 틀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먼저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윤곽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리게 되겠죠. 동일하게 성경 또한 그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어진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실까?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약이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직접 오셨을 때 말하기를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앞에 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성경은 이 온 성경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에 있는 스케치와 비슷한 것이죠.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단순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성경에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어떤 가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봅니다. 내가 만약 성경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뭐가 나오면 예. 막 지금 웃는 분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펴가지고 주님 뭐가 필요한데 주님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주십시오. 알고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 저는 금이 아니라 어떠한 뭐 동이 필요해요. 구리가 필요해요. 주님은 금을 주고 싶으신데요. 아마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으신데요. 우리는 주님 구리를 주십시오. 나는 돌이 필요해요. 지금 뭔가 쓸 돌이 필요해요.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나를 알렴. 나만 바라보렴. 내가 너의 모든 만족이 된다. 주님은 아마 금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지도 모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근데 나는 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로부터 금과 같은 믿음을 받는다면 금이 있으면 돌을 얼마나 돌을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더욱 가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성경을 보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즉 대생되어지는 것, 즉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 우리 앞에 서서 누군가가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들은 즉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격이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이제는 나가게 됩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다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가족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더듬어 찾다가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더듬어 찾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온 세상에 기회를 분명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를 보니까 세상이 그분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기보다는 우상을 만들며 죄를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이지만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대생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됩니다. 대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채색을 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색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과거에는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생을 그리며 그분 앞에 서서 누군가가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도다. 즉 이 침례자 요한 또한 그 중에 한 명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대생을 합니다. 대생이 끝났고 채색을 합니다. 정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셨다. 오셨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세상에 오셨다고 하고요. 11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의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신 분으로서 모든 영광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돌 한 조각, 돌을 깎았을 때 형상이 새겨진 그 형상으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위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교제하고 살아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돌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나무 또한 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우리와 교제하고 말하며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처럼 교제하기 원한다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자 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듣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입니다. 형상으로서 새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그 온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내려오사 어떠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손상이 없으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다 가지고서 우리에게 나와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증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니까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식에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조차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개인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두 그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에 참 물들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셨습니까? 얼만큼 기억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또한 물들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야말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멋진 자동차, 평수가 넓은 집, 안락한 생활 터전, 광고에 나오는 화장품은 14일만 쓰면 선전하는 연예인처럼 탄력과 광택과 매끈함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연예인들은 내 자녀를 아주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에 이렇게 뉘우면 이게 뭐 어떤 아이들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뉘우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따라서 수백만 원을 유모차 하나를 사는데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수백만 원이면 아프리카의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을 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더 관심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인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도 잡아봤고요. 뽀뽀도 해봤습니다. 그분의 품에 누워봤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카락, 머릿결, 물론 주님의 머릿결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의 눈빛, 그분의 기도했을 때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져봤습니다. 너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하지 하셨습니다. 말 이상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주님은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피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문장으로서 말하기 전에 정말 그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시편 기자였다면 이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것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아의 펜이로다. 이처럼 요한은 능숙한 문장아의 펜처럼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러한 분이시다 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좀 설명해드리면 육체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가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들을 이처럼 다르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요. 육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모습을 믿음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은 속 안에 계셨던 이 모든 것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또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또한 동일합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만날 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봐야 합니다. 그는 요한은 예수님을 잘 한번 살펴보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곰곰이 바라보고서 내린 결론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맨 뒷부분 14절 맨 뒤를 보면 그분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고요.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편적인 은혜, 일편적인 진리, 내 지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온 삶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 안에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요. 프랑스의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어떤 미술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수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림은 약간 이전에 있던 그림들과 달랐는데요. 어떤 이전에 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떤 그림에 대해서 바라보고서 그런 인상에 대해서 약간 세밀하게 뭔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야수파는요, 미적 감동에 대해서 격렬하고 순수한 색채로 표현했던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색상이 뭔가 미미하면서 열려서 수채화나 이런 것처럼 반투명해 보이면서 이게 뭘까, 이 색깔 같기도 하고 저 색깔 같기도 하고 그런처럼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단순하고 굵은 피촉과 순수하고 높은 색상으로 그리면서 강렬하게 색채를 그렸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정말 반투명하게 예수님이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 분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요한은 분명히 그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혈루병 걸리자의 피를 멈추게 하시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하시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이미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며 마귀를 내쫓으시고 자신이 죽음에 처하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사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이후대로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에게 명령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줬지만 하셨을 뿐인데 그 무화과가 말라져 죽어버리고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시고 또는 이후에 3천을 먹이시고 이게 누구십니까? 단순한 사람입니까? 이분은 분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분이 단순한 행위 그분이 하셨던 일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의 합법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나아가실 때 겸손하사 나귀를 타셨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대로 성전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왕관 위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강렬한 말씀을 질책을 하시고 성전의 비둘기 파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서 그분의 온 삶을 가지고 가셨으며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선과 의를 행하시되 죄는 미워하셨고 항상 선한 것들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가 필요했을 때 그를 위해서 나아가시며 우물가에서 그녀의 온 삶에 그런 만족을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 단순히 사람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인내와 사랑과 헌신을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온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나의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실까? 여러분의 필요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각을 바라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문 뒤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